VOA 세계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오늘 시리아 북부 알레포에 공습을 가해 레바논 내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 대원 5명을 포함해 최소 38명이 사망했다고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사망자 중 한 명은 시리아 내 헤즈볼라 야전사령관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시리아 국방부는 이날 오전 1시 45분경 이스라엘군이 알레포주 남동부의 여러 지역에 공습을 가해 민간인과 군인 다수가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공습이 시리아 내 이란의 동맹 세력들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작전 중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양국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교전을 이어왔으며 지금까지 수백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어제 보도자료에서 현지 시각 28일 오후 6시에서 10시 56분 사이와 다음 날에 걸쳐 이루어진 조치를 통해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내 이슬람 무장 조직 후티 반군이 발사한 드론 4기를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 드론들이 홍해에 있던 국제연합군 선박 한 척과 미 해군 함정 한 척을 겨냥했었다며 자위적 차원의 조치로 요격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제 미 하원 의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전쟁 관련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영상연설에서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과 통화한 사실을 전하면서 전방과 우크라이나 도시들에 대한 러시아의 공습 등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 의회가 지도력을 유지함으로써 자유수호가 여전히 미국 우크라간 그리고 세계 대다수 국가들을 단결시키는 이념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세상을 물려받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며 현재 우리의 공동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우크라이나 국방력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만 멈출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이 다수인 미 하원은 우크라이나에 600억 달러 규모의 군사 재정 지원을 추가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 통과를 수개월째 보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이 밤사이 우크라이나 곳곳에 공격용 드론 60기와 미사일 39발을 동원한 대규모 공격을 가했다고 우크라이나군이 오늘 밝혔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북부지역에서 버스가 다리 아래로 떨어지면서 승객 4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남아공 교통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남아공 교통부에 따르면 사고 버스는 이날 북부 림포포 지방 마마틀라칼라 인근 산악도로의 한 다리에서 운전자가 차량에 대한 통제를 잃고 다리 차단벽을 들이받은 뒤 50m 아래 계곡으로 추락했습니다. 추락한 버스에서는 화재가 발생했으며 중상을 입은 생존자 8세 어린이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교통부는 밝혔습니다. 현지 당국은 시신 중 일부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탔으며 나머지 시신들은 버스 잔해 속에서 발견됐거나 추락 현장에 흩어져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버스는 남아공과 인접한 보츠와나에서 부활절 예배를 위해 림포포 내 모리아 마을로 향하는 신도들을 태우고 있었다고 교통부는 설명했습니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보츠와나에 애도를 표하는 한편 관련 지원을 약속했다고 남아공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어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 공습을 가해 최소 12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이날 로이터통신에 라파의 한 민가를 겨냥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이 같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가자지구 곳곳에서 지상작전을 수행해온 이스라엘군은 라파에 하마스의 마지막 주요 거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사회의 거듭되는 만류에도 지상전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가자 보건당국은 전날에도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최소 1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었습니다. 라파에는 가자지구의 전쟁을 피해 임시 이주한 팔레스타인인 100만여 명이 몰려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에서 가자지구의 최대 규모의 북부 알시파 병원에 대한 공습을 계속하는 한편 가자 북부 알샤티 난민촌 내 민가 4채를 겨냥한 폭격을 가해 여러 명이 사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대원들이 학교와 병원 등 민간시설에 숨는 이른바 인간방패 전술을 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김영걸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위한 결의안 채택이 러시아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여러 나라는 러시아가 북한 정권과의 부패한 거래를 숨기기 위해 반대표를 던졌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엔 대변인은 전문가 패널이 사라지더라도 대북제재위원회는 존속된다며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제재 준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토요일이 내일 북한은 전 지역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함경남도 지역은 구름 많고 한때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일요일은 전 지역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에서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14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엔 맑겠고 최저 2도, 낮 최고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위한 결의안 채택이 러시아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침묵시키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은 부결됐습니다. 15개 이사국 중 미국과 영국, 프랑스, 한국, 일본 등 13개국이 찬성했지만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졌고 중국은 기권했습니다. 추가 조치가 없을 경우 현재 패널의 임기인 다음 달 30일이 지나면 전문가 패널의 활동은 중단됩니다. 결의안 작성을 주도한 미국은 러시아가 대북 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침묵시키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는 부결 직후 가장 먼저 발언권을 요청하고 미국은 표결 결과에 깊은 실망감을 표한다며 오늘 표결은 한 이사국이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침묵시키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United States is deeply disappointed by the outcome of today's vote. Today's vote was nothing more than the attempt by one council member.
특히 지난 14년 동안 만장일치로 채택돼온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에 러시아가 올해 반대하는 이유는 아주 명확하다며 패널은 지난해부터 러시아의 노골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보고하기 시작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대응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1874호에 따라 구성됐습니다. 주요 임무는 172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 활동 지원으로 매년 두 차례 대북결의 위반 활동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미국,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싱가포르 등 8개국에서 파견된 전문가 8명으로 이뤄졌습니다. 패널 임기는 매년 4월 30일 만료되는데 안보리는 해마다 3월쯤 새 결의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1년씩 연장되었습니다. 우두 차석 대사는 이날 발언에서 오늘 표결은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과 제재 회피 노력을 통해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가운데 더 이상 처벌받지 않고 행동하도록 북한을 더 대담하게 만들 뿐이라면서 이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물론 책임 있는 회원국의 행동이 아니며 중국도 기권으로 북한의 핵 확산 억제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Today's vote will only embolden the DPRK to act with further impunity.
이어 러시아를 향해 당신들은 오늘 전문가 패널을 침묵시켰지만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지지하는 우리들을 결코 침묵시키진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ussia, you silenced the panel of experts today, but you will never silence those of us who stand in support.
그러면서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에 대한 안보리 결의와 모든 관련 조치는 여전히 남아있고 안보리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는 건 모든 회원국의 의무라고 강조하며 미국은 북한과 그들을 옹호하는 자들의 행동에 책임을 묻기 위해 동맹국 및 뜻 있는 파트너들과 협력을 지속하는 데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유엔 대북 제재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러시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바버라 우드워드 유엔 주재 영국 대사는 이날 부결 후 발언에서 이번 거부권 행사는 북한 주민이나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사용할 무기를 조차 제재를 회피하고 위반할 자유를 얻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his veto does not demonstrate any concern for North Korean people.
그러면서 패널은 제재 불이행을 폭로하는 활동을 통해 러시아를 불편하게 했다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이런 조치를 취한 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도 결의안 채택 무산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황중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1718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에 의해 인질로 잡혔다며 러시아가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에 대한 안보리의 공동 책임보다 맹목적인 자기중심주의를 내세우면서 안보리의 가장 활발하고 중요한 보조기관 중 하나인 북한 전문가 패널은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The 1718 committee panel of experts has been taken hostage by one permanent member. The Russian Federation.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같은 생각을 가진 여러 국가와 협력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의 길을 찾을 것이고 다른 이사국들과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밖에 프랑스, 스위스, 슬로베니아, 몰타, 에콰도르, 시에라리온, 알제리아 등 여러 이사국들도 결의안 부결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의 지적에 반발했습니다. 드미트리 폴란스키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 차석 대사는 우리가 방금 이 회의장에서 서방 동료들로부터 들은 말은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지지하지 않기로 한 우리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을 더욱 굳건히 해줬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What we've just heard in this chamber from our Western colleagues. Only strengthened our conviction.
그러면서 오늘 나토 회원국들은 사실상 가면을 벗고 1718 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이유를 보여줬다며 우리가 오늘 이 회의장에서 심심치 않게 들었듯이 나토 회원국들은 패널 임기 연장을 러시아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는 데 활용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이 부결된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들은 선의의 협상을 위한 우리의 공동 노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건 북한과 러시아가 자신들의 끊임없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침묵시키려는 시도라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침략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안보리가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1차적 책임을 다할 것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며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고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기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도록 하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향해 안보리 모든 이사국 및 다른 회원국들과 함께 계속 선의를 갖고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을 둘러싼 미국 등 주요 이사국들과 러시아 간 공방은 이날 표결 전부터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회의 직전 주요 이사국 대표들과 공동성명을 내고 패널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모든 회원국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동성명에는 미국과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스위스, 슬로베니아, 에콰도르, 몰타 등 9개국이 서명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회의장으로 들어가기 직전 회견을 열고 이 성명을 대표로 낭독하면서 북한은 2022년 이후 10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최근 몇 년 동안 불법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n recent years, the DPRK has only continued its unlawful activity.
이어 국제평화와 안보를 훼손하려는 북한의 이런 시도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패널의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것이 바로 오늘 안보리가 패널 임기를 갱신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히 유엔의 여러 기관 중 한 곳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보리의 중요한 역할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유엔 대북 제재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이날 결의안 표결 직전 발언에서 영내 핵무기 확산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안보리 결의에 채택된 제재 체제는 현재 그 연관성을 잃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과도 상당 부분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sanctions regime adopted i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ith the noble intentions.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당국에 대한 가혹하고 일방적 제한과 공격적인 선전, 그리고 직접적인 인심 위협 등 북한의 목을 조르는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국가 연합의 전례 없는 정책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은 이날 회의 종료 직후 각각 성명을 내고 결의안 채택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코바야시 마키 일본 외무성 대변인의 성명에서 일본 정부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미국, 한국 등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면서 추가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앞으로도 유엔 안보리 1718 제재위원회 논의를 포함한 대북 대응 논의에 계속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유엔 안보리가 기대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거북한 행사를 거듭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과의 부패한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반대표를 던질 러시아가 모든 책임을 홀로 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안수영 기자입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미국은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1718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깊이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States is deeply disappointed by Russia's veto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1718.
밀러 대변인은 지난 14년 동안 이 중요한 임무를 지지해온 중국이 기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15년 동안 전문가 패널은 대북 유엔 제재 이행과 관련해 사실을 토대로 독립적인 분석과 권고를 제공하는 최고의 기준이 되었다며 러시아의 오늘 행동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냉소적으로 약화시켰으며 이는 모두 러시아가 북한과 맺은 부패한 거래를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추구를 촉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오늘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우크라이나 침략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무기 확보를 위해 북한과 공모했다는 패널 보고를 은폐하기 위한 이기적인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Our peers to be intent on facilitating the DPRK's
그러면서 오늘 거부권 행사에 따른 결과는 러시아 홀로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더욱 대담해질 북한의 무모한 행동과 불안정한 도발, 더욱 어두워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전망 등을 거론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오늘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와 중국의 기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사한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북한의 위협을 줄이고 북한을 두둔하려는 이들에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중단됨에 따라 미국 등 국제사회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선 대북 제재는 계속 유효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It continues to be largely isolated in the world, but we are in a different place than when you had Russia and China. Voting to
불법 무기를 추구하는 북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공개해 안보리 이사국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밀러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존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보소통보좌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러시아와의 무모한 행동은 북한의 여러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중대한 제재를 더욱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Sanctions on the DPRK. Russia's been violating these sanctions, of course, for some time, including through importing arms for use in its illegal war against Ukraine.
조 장관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사용하기 위한 무기 수입 등 한동안 이 같은 대북 제재를 위반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심화는 오늘 표결에서 기권한 중국을 포함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관심이 있는 모든 국가가 크게 우려를 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는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단호히 수호하고 러시아의 잔인한 침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전체회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 채택을 시도했지만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18745에 따라 구성됐습니다. 주요 임무는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 활동 지원으로 매년 두 차례 대북결의 위반 활동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미국,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싱가포르 등 8개국에서 파견된 전문가 8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패널 임기는 매년 4월 30일 만료되는데 안보리는 해마다 3월쯤 새 결의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1년씩 연장되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정부도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유엔 대북 제재 기능의 약화로 김정은 정권이 핵무력을 고도화할 수 있는 한층 더 유리한 조건이 조성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 표결 결과가 발표된 직후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대다수 이사국의 압도적 찬성에도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전문가 패널은 그동안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핵미사일 도발, 불법적 무기 수출과 노동자 송출, 해킹을 통한 자금 탈취,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등 제재 위반을 계속하고 이를 통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오고 있는 북한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스스로 옹호해온 유엔의 제재 레짐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도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습니다. 김인혜 통일부 부대변인의 29일 정례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러시아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에 대한 무기 수출 등 북한의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충실히 감시해온 전문가 패널 활동을 종료시킴으로써 국제사회의 눈과 귀를 막아 북한의 불법적 행위를 비호하는 것입니다.
김 부대변인은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중단되더라도 대북 제재 준수 의무에는 변함이 없으며 북한이 잘못된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대북 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혐의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매년 두 차례 대북 제재 이행 위반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전문가 패널이 유엔 회원국들의 제재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를 넘어 제재 이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임 교수는 전문가 패널이 없어지면서 유엔 대북 제재 메커니즘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며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에 한층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지원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이제 넓어졌다고도 볼 수 있고 감시를 피해갈 수 있는 또는 감시를 우회할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미사일을 고도화시킬 수도 있는 중요한 촉매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전문가 패널은 핵과 미사일 시험에 몰두하고 있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제어하기 위해 북한의 수출입과 금융을 대대적으로 제한한 신규 안보리 결의들의 이행을 감시하면서 북한이 제재를 우회할 수 있도록 도운 각국 기업과 개인들에게 저승사자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심 호위 세력 관리 수단으로 사용되는 사치품 수입 감시, 그리고 선박 대 선박 간 불법 환적 방식으로 석유를 밀수입하고 석탄을 수출하는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들도 전문가 패널의 주된 표적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실증적 토대 역할을 해온 전문가 패널 활동 중단은 대북 제재 기능 약화 차원을 넘어 유엔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차원에서 대북 제재위의 어떤 영향력이나 효과나 아니면 국제사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효과가 상징적으로 상당히 좀 손상을 봤다는 게 큰 이번에 데미지인 것 같아요.
러시아가 거부권을 쓰면서 북한의 수권 과제인 유엔 제재 무력화를 거들고 나섬으로써 북러 밀착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북러 정상이 합의한 군사, 외교, 경제 등 다방면의 협력 방안 이행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전문가 편의 활동 종료가 유엔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러시아는 북한에 큰 선물을 준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한테 제공해주고 있는 것들은 상당 부분 확인이 되고 있죠. 근데 러시아가 북한한테 주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확인된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의 행위를 보니까 이게 외교 무대에서 어떻게 보면 북한에게 가장 중요하고 북한에게 가장 첨예한 이해가 달린 부분을 러시아가 나서서 해결해주고 있다. 이거는 제재 해제거든요.
이번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 결의안에 기권한 중국도 사실상 북러의 편을 들은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광수항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 부대사는 유엔 안보리 표결 이후 유엔에서 한 연설에서 중국이 지지해온 대북제재 일몰 조항을 신설하자는 러시아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과 미국 등 서방 주도로 추가 논의 없이 결의안이 성급하게 표결에 붙여진 데 불만을 품고 기권표를 던졌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처럼 북중러 연대 속에서 전문가 편의 활동 종료가 향후 미북 협상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유엔 차원의 제재보다 미국의 독자 제재가 북한에서 강력한 효과가 있다며 이 때문에 북한은 여전히 미국과 협상에서 제재 해제가 핵심 요구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의 대북 제재 해제라는 것은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한 요구도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미국도 제재를 좀 완화해 달라는 의미도 같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당장의 대미 협상의 요구 조건이 좀 달라지거나 그런 개념은 아닐 것이다.
홍 박사는 다만 중장기적으로 유엔 제재 결의안 메커니즘이 형유화되는 국면으로 간다면 북한이 대북 제재 해제에 과거처럼 목숨을 걸듯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기보다는 다소 여유로워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이 사라지더라도 대북제재위원회는 존속된다고 유엔이 확인했습니다. 대북제재를 계속 준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28일 전문가 패널은 분명히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지만 제재위원회는 계속된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이 러시아의 반대로 부결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제재위원회는 여전히 제재체제 이행을 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안보리 이사국들과 제재위원회 구성원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제재체제에 대한 정보를 계속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회원국들이 제재와 관련된 결의를 포함해 안보리 결의를 효과적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Obviously, the panel of experts will cease to exist, but it's important to note that the sanctions committee continues its work, will still oversee the implementation of the sanctions.
대북제재위원회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그러나 이날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선 거부권을 사용할 수 있는 회원국은 5개국이며 그들은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거부권을 행사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총장이 관여할 역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re are five member states who have the right to use their veto. They use their veto as they feel the need to do it.
유엔 안보리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은 부결됐습니다. 15개 이사국 중 미국과 영국, 프랑스, 한국, 일본 등 13개국이 찬성했지만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졌고 중국은 기권했습니다. 추가 조치가 없을 경우 현재 패널의 임기 만료일인 다음 달 30일이 지나면 전문가 패널의 활동은 중단됩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이 오늘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미국 상하원 의원 대표단을 접견하고 미한동맹 발전 방안과 영내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신 장관은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로저 마샬, 진 셰힌, 마크 켈리, 신시아 러미스, 마이클 베넷 상원의원과 아드리아노 에스파이아트 하원의원을 환영하면서 미한동맹 발전과 미한연합방위 태세 유지에 대한 미국 의회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신 장관은 미국과 한국이 핵협의 그룹을 통해 미한 일체용 확장 억제 체계를 올해 상반기까지 완성하기 위해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확장 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미국 의회 차원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미국 의원 대표단은 한반도와 영내 평화 안정을 위한 미한일 안보 협력 중요성에 공감하며 3자 간의 안보 협력 강화와 미한 동맹 발전을 위한 초당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군사 정찰 위성 추가 발사 움직임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굳건한 방위 공약도 재확인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28일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우주발사체 SLB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추가 발사 움직임과 관련한 BOE의 논평 요청에 우주발사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하거나 상호 교환 가능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BOE의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이 야기하는 위협에 대한 입장과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굳건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다만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추가 발사가 임박했는지 등에 대한 질의에는 우리는 정보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은 군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군사정찰 위성 추가 발사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 준비 등이 미국의 정찰 위성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통상 발사 전 가림막을 설치해왔습니다. 그러나 통상 위성 발사 때는 항행의 안전 등을 위해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에 사전 통지를 하거나 무선 항행 경보 시스템 등의 관련 경보를 내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런 동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세 번째 도전 만에 군사정찰 위성을 우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찰 위성이 촬영한 위성사진 등을 지상으로 전송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북한은 올해 세 개의 정찰 위성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 조만간 추가 발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 다음 달 정찰 위성 2호기를 발사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합참의장이 어제 북한의 최근 도발과 3자 안보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합참이 발표한 공동성명을 보면 찰스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과 김명수 한국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 일본 통합망료장은 어제 화상회의를 열고 3자 협력 계획과 국제안보 현안, 북한 정권의 최근 도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한일 합참의장들은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와 3국 국방장관 회의에 기반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 가동, 단연간 3자 훈련 계획 수립에 관한 미한일 3국의 이니셔티브 달성을 위한 상호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김정은 정권의 도발적인 행동이 미한일 3국 협력의 수준과 규모, 범위 확대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은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방어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3국 합참의장들은 미한일 협력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이들은 올해 여름 3자 합참의장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공동성명은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이 일본과의 접촉을 거부한 배경에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에 따른 자신감이 자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일 정상회담이 절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는 일본 총리를 상대로 강공을 펴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27일 최근 김여정의 발언을 보면 북한과 일본 두 나라의 입장 차이는 좁힐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의 대일 접촉 거부와 관련한 BOA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김여정의 발언은 북한은 일본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대화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기시다 총리는 납북자 문제를 다루지 않는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 동의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김정은은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의사나 필요도 없었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인 납치 문제를 논의하고 진전을 이루려면 북한의 동의가 필수인데 북한은 이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양국 간 입장차를 좁힐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6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일본 측과의 그 어떤 접촉도 교섭도 외면하고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일본인 납치 문제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을 문제 삼으면서 북일 정상회담은 자신들의 관심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은 정치적 입지가 약해진 일본 지도자를 이용해 도쿄와 워싱턴, 도쿄와 서울 사이에 균열을 일으키고 대화 재개를 계기로 일본이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보상이 무엇인지 탐색할 기회를 엿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런 노력의 실패를 한탄하지 않는다고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외교적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모스크바와의 관계는 견고하고 석유를 포함한 러시아의 원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중국은 평양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해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북한을 계속 지원할 것임을 명백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두 나라가 북한을 옹호하고 보호할 준비가 돼 있으니 북한은 자만심과 자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요즘 북한은 절박한 상황이나 궁지에 몰렸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임스 프르지스톱 허드슨 연구소 일본 석좌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2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정상회담에 관한 북한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북한은 납치 문제는 이미 해결된 문제이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일본의 우려는 주권에 대한 간섭이라고 주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일관되게 유지해온 이런 입장을 유지한다면 북일 정상회담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여정은 지난 2월 15일 발표한 담화에서 일본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문제 삼지 않고 일본인 납치 문제를 양국관계 전망의 장애물로 놓지 않는다면 기시다 총리가 평양을 방문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담화문을 발표했었습니다. 프르지스톱 석좌는 북한이 계속해서 납치 문제는 해결된 문제라고 보고 그런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기시다 총리는 북한 정권과 어떤 종류의 정상회담이나 어떤 종류의 경제적 지원에도 관여하기가 극도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정상회담은 아주 먼 미래의 일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hey continue to insist that this is settled business, and unless they move that from that position, it'll be extremely difficult for Kishida to engage in any kind of summit meeting.
북한이 정치적 위기에 내몰린 기시다 총리가 어디까지 타협할 수 있을지 보려고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이날 평양은 기시다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매우 약화된 상태로 그와 내각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김여정은 26일 발표한 담화에서 사상 최저 수준의 지지율을 의식하고 있는 일본 총리의 정략적인 타산에 북일 관계가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북한은 납북자와 비핵화, 제재 등 주요 사안에서 기시다 총리가 어디까지 타협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강공을 펼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주요 목표는 미한일 새 동맹국 파트너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북한이 정상회담에 진지하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면서도 기시다 총리가 충분한 것을 제공한다면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다면 문제는 기시다 총리가 얼마나 절실히 특히 납북자 문제를 위해 정상회담을 필요로 하고 원하는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기시다 총리가 그 정도까지 타협하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그래서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혹시 모르니 상황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이날 BOA에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어떤 대화라도 아예 대화를 안는 것보다는 낫다면서도 이상은 현실에 의해 절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어떤 식으로든 대화를 하는 것이 낫지만 현실을 외면한 채 이상만 좋치면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일본과의 정상회담이나 접촉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북한이 유엔의 대북 제재 해제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와 세네갈 주재 미국 대사 등을 역임한 제임스 줌월트 미국 사사카와 평화재단 CEO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북한과 일본 사이에 진지한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을 받는 북한의 사정이 과거보다 호전됐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줌월트 CEO는 북한이 러시아와 활발히 경제 교류를 하고 있고 중국이 유엔에서 북한을 옹호하려는 의지가 더 강해졌기 때문에 북한의 상황은 확실히 이전보다 나아졌다면서 북한의 외교 상황이 3, 4년 전보다 더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situation for North Korea certainly looks better than it did previously because North Korea is engaged in robust economic exchanges with Russia.
줌월트 CEO는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유엔 제재 해제를 원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그것은 여전히 미국과 일본이 갖고 있는 하나의 수단이지만 현재 북한은 그 주제에 대해 대화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m sure North Korea still desires the lifting of UN sanctions. That's still a tool that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as.
줌월트 CEO는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다며 따라서 북한이 유엔 제재 해제를 원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대화에 응할 것으로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을 기리는 행사에 참석했던 영국 상원의원이 납북자와 그 가족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즉각 한국인 억류자들을 석방해야 한다고도 촉구했습니다. 안수영 기자입니다.
영국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이 27일 북한의 외국인 납치는 사람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가족의 연결고리를 끊는 사악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날 런던 웨스트민스터의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물망초 배치 달기 행사에 참여했던 알톤 의원은 이번 행사의 의의에 대한 BOA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우리가 납북자들과 그 가족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당국이 한국인 억류자들을 즉각 석방해 그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재회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온 영국의 상하원 의원들은 26일 북한에 억류돼 돌아오지 못하는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 포로의 상징인 물망초 배지를 가슴에 달았습니다. 알톤 상원의원 외에도 APPGNK의 공동의장인 제프리 클리턴 브라운 하원의원, 공동부의장인 캐터린 웨스트 하원의원, 소니 레옹 상원의원, 피오나 브루스 하원의원 등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알톤 상원의원은 우리는 북한 수용소에 갇혀있는 한국인 납북자와 억류자, 전쟁 포로들을 기억하는 데 있어 한국 정부와 연대한다며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자 하는 개인에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 3월 26일 한국 대통령이 북한 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 선교사 납북자들을 기억한다고 발표했다는 점을 상기하고 지는 우리가 그들을 잊지 않고 있으며 그들이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영국 상하원 의원들의 물망초 배치 달기 행사는 한국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영국 의회에 북한 억류자들의 송환을 위해 연대해달라는 내용의 서한과 물망초 배지를 보내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호 장관도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 포로 가족들을 초청해 물망초 배지를 달아주고 이들이 가족의 품으로 신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3명과 2016년 북한에 붙잡힌 탈북민 3명 등 한국인 6명이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후 총 3,835명이 납북됐고 이 중 3,319명이 귀환해 현재 북한의 전후 납북자는 516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전협정 당시 국군 실종자가 약 8만 2천 명으로 추정되지만 포로 교환을 통해 귀환한 국군 포로는 8,343명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 포로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존재 자체도 부인하고 대화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다음 달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미국과 일본의 군사 안보 동맹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내다봤습니다. 점증하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으로 동맹 강화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26일 미일 동맹 격상 움직임과 관련한 BOA 논평 요청에 미일 군사동맹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다가오는 미일 정상회담은 정상급에서 이를 논의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주일미군 사령부 재편 등과 관련해선 미국이 일본 자위대 지도부와 직접 교류하는 수준을 포함해 미국의 지휘 통제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FT는 24일 미국과 일본이 1960년 미일 안보조약 체결 이래 60여 년 만에 최대 규모의 안보협정 업그레이드를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FT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10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작전계획 수립과 훈련 강화를 위해 주일미군 사령부를 재편하는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FT와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일본은 육상, 해상, 항공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할 통합작전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미일 양국이 중국에 점증하는 위협 속에서 주일미군 사령부를 재편하는 주요 목적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맞선 양국의 군사력 강화 방안이 무엇이냐는 BOA의 질의에 국방부는 일본이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한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정기적으로 일본과 동맹 간의 협력을 최적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주일미군 사령부 재편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와 세네갈 주재 미국 대사 등을 역임한 제임스 주멀트 미국 사사카와 평화재단 CEO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기시다 총리의 다음 달 워싱턴 방문은 양국 관계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이 안보 동맹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Prime Minister Kishida's visit to Washington next month will be a major milestone.
존 월트 CEO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글로벌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국 정상회담은 일본 주변과 서태평양, 동아시아에 초점을 맞출 뿐 아니라 일본과 미국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협력할 것이란 점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강압적인 무역과 경제 관행뿐 아니라 타이완 해협을 비롯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에서 세력을 확장하며 주변국과 갈등을 빚어오고 있습니다.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지속해온 북한은 최근엔 러시아와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를 통해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줌 월트 CEO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 때문에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은 일본뿐 아니라 호주와 영내 다른 안보 파트너를 포함한 전 세계의 미국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China and North Korea threat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enhancing alliance relationships.
일본이 향후 일본 열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미군과 일본 자위대는 상호 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안보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항행의 자유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동맹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이 국내 작전 지역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에까지 군사력을 잠재적으로 투입하는 방향으로 미일 동맹이 발전해 나갈 것이란 분석입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또 그것이 미일 군사관계의 변화와 업데이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며 일본 방어뿐 아니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서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상호 지원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I think that's what is happening with the the changing of the and the updating of the military relationships.
맥스웰 부대표는 그러면서 미일 군사 동맹 강화와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한국과의 3자 협력으로 이어진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미일 동맹 강화가 미한 동맹과는 다른 방식으로 발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미일 군사동맹은 더 효율적인 군사관계로 발전할 것이라면서도 미한 동맹과는 다른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는 북한이 정전협정을 어기고 한국을 공격할 경우 사성 장군인 미군 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지만 일본에서는 이런 구조가 재현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주일미군 사령관을 현재 삼성 장군에서 사성 장군으로 높여 작전과 관련한 더 큰 권한을 주자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지만 미국 의회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왔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미일 동맹과 미한 동맹은 각각에 대한 위협이 다르기 때문에 같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남북한이 인접해 있어 북한이 육로로 직접 공격할 수 있지만 일본은 섬이기 때문에 육로로 직접 공격할 수 없고 북한이나 중국 등이 해상이나 공중에서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각국이 처한 지리, 정치, 경제 상황이 다르고 각국의 군사력과 잠재적 위협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무의미하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미일 양국 군사동맹 강화는 일본의 방위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도 최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일본 자위대의 역할이 향후 방어뿐 아니라 공격으로 전환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전략문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반격 능력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는 미일 동맹 강화가 방어뿐 아니라 공격으로의 전환 목적도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일본 정치 지도부와 헌법 개정을 통해 공격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그러나 군사 사상가들은 항상 최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라고 말하곤 한다면서 방어가 더 강한 형태이긴 하지만 공격 없이는 결코 완전히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일본이 일본을 더 잘 방어하고 미일 동맹의 이익을 더 잘 방어하기 위해 공격적인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은 지난 몇 년간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구매 계획을 포함해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면서 안보 역량을 크게 강화해 왔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일본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일본은 미사일로 방어할 수 있지만 북한에 있는 발사대와 미사일 기지를 파괴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며 일본은 북한이 일본을 향해 미사일을 쏘기 시작하면 토마호크 미사일로 북한의 목표물을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They will have increased offensive capabilities. That doesn't mean invasion capabilities. It doesn't mean they're building an army that could invade North Korea.
베넷 선임 연구원은 이어 일본은 증강된 공격력을 갖추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침략 역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아니라며 북한을 침공할 수 있는 군사력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원거리 대치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서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나우 주간 프로 등으로 꾸며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74년 3월 29일 중국 산시성 시안의 야산에서 우물을 파던 한 농부가 우연히 지하 갱도를 발견합니다. 중국 최초의 황제인 진시황의 무덤이자 전 세계 최고 문화유산이 이렇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원전 246년부터 36년간 재임한 진시황의 무덤은 전체 규모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해 아직도 발굴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사마천이 저술한 역사책인 사기에 따르면 340만 명이 동원돼 39년간 공사를 벌였습니다. 무덤의 웅장함은 4개 갱도에서 발견된 다양한 형태의 병마용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진시황의 장례에 사용된 병마용은 흙을 구워 병사와 전차, 말, 고개사, 악사 등 다양한 사람과 사물을 실물 크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장한 채 전투 대열로 서 있는 병사의 얼굴 표정이 모두 달라 감탄을 자아냅니다. 지금까지 만 점 정도가 발굴됐지만 아직 상당수가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진시황은 중국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황제로 꼽힙니다. 그러나 늙지도 죽지도 않는 불로초를 찾아 헛되이 노력을 하고 불과 50세의 나이에 숨졌습니다. 재임 중 지식인들의 반대를 잠재우기 위해 책을 불사르고 선비를 산 채로 땅에 묻는 분서갱유로 수나라 양제와 함께 중국 역사상 최대 폭군이라는 불명예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무덤과 그가 완성한 만리장성은 전 세계 수많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중국이 자랑하는 세계 문화 유산입니다. 1790년 3월 29일 후에 미국의 제10대 대통령이 될 존 타일러가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태어납니다. 윌리엄 앤 메리 대학에서 법을 공부한 타일러는 1816년부터 5년 동안 연방 하원 의원을 역임하고 버지니아주 주지사가 됩니다. 1840년 휘그당은 윌리엄 헨리 해리슨을 대통령으로 존 타일러를 부통령으로 지명합니다. 그리고 1841년 타일러는 미국의 제10대 부통령이 됩니다. 그러나 임기가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윌리엄 해리슨 대통령이 사망하자 타일러는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됩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임 대통령이 임기 중 사망해 중도에 대통령직을 승계한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타일러는 부통령 시절부터 휘그당의 안건들을 사사건건 거부해 휘그당으로부터 신임을 잃게 됩니다. 이후 존 퀸시 아담스를 주축으로 하원 의원들은 타일러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한다는 이유로 탄핵하고자 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지만 부결됩니다. 타일러 대통령은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72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비오에이 방송 주파수 변경 안내입니다. 비오에이 방송은 3월 31일 저녁 방송부터 주파수가 바뀝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중파 1188kHz는 바뀌지 않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고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